VOA 세계 뉴스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16일 백악관에서 3명의 미군에게 최고 무공훈장인 명예훈장을 수여했습니다. 이날 명예훈장을 수여받은 용사는 얼 플럼리 상사, 엘윈 캐시 중사, 크리스토퍼 셀리즈 중사로 이 가운데 플럼리 상사가 유일한 생존자입니다. 플럼리 상사는 특수전부대 소속으로 2013년 아프간에 파병돼 전투과정에서 부대원과 기지를 보호하고 적을 격퇴한 유공을 인정받아 명예훈장이 수여됐습니다. 고인이 된 엘윈 캐시 중사의 경우 2011년 9월 11일 이후 처음으로 명예훈장을 수여받은 아프리카계 미국인으로 2005년 이라크에 파병돼 불타는 차량 속에 갇힌 전우들을 구한 공적을 인정받았습니다. 캐시 중사는 이 과정에서 몸 전체에 화상을 입었으며 목숨을 잃었을 당시 나이는 35살에 불과했습니다. 한편 미 레인저 부대 소속으로 2018년 아프간에 파병됐던 셀리즈 중사는 적들에게 공격을 받는 상황 속에서 자신의 몸을 자체 방패 삼아 동료를 보호하고 이어 부상병을 헬기로 옮기는 과정에서도 동료와 헬기 조종사를 보호했습니다. 특히 헬기가 이륙하자 총상을 입은 상황 속에서도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 더 많은 피해가 발생할 것을 염려해 떠나라고 손을 흔들기도 했습니다. 셀리즈 중사의 사망 당시 나이는 32살에 불과했습니다. 미 국무부가 전 세계 테러 조직의 위협을 평가한 보고서를 16일 발표했습니다. 국무부는 보고서에서 테러 조직을 여전히 전 세계에 집요하고 만연하는 위협으로 규정하면서 미국과 파트너들은 이들 조직을 대상으로 중대한 성과를 올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테러 위협은 이전보다 지정학적으로 영내와 세계로 확산된 상황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인 IS는 한때 장악한 이라크와 시리아의 모든 영토를 잃었지만 조직과 지부는 지속적으로 전 세계에서 테러 활동을 전개하고 치명적인 공격을 수행하고 있다며 2020년의 경우 과거 어떤 해보다도 많은 살인을 저질렀다고 평가했습니다. 한편 알카에다와 연계 세력의 경우 두 명의 핵심 지도자를 잃은 중대한 손실을 입었지만 분쟁 지역과 중동 내 안보 공백의 틈을 악용해 자원을 확보하고 테러 공격을 감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제 언론 감시 단체인 국경 없는 기자회는 16일 전 세계적으로 구금된 언론인 숫자를 밝혔습니다. 국경 없는 기자회가 이날 공개한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자의적으로 구금된 언론인은 488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20% 급증한 것이며 1995년 처음 보고서를 발간한 이래 최대 규모입니다. 특히 이 가운데 여성 언론인은 60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중국은 5년 연속 언론인을 가장 많이 구금한 국가로 나타났으며 가장 많은 여성 기자를 억류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중국 본토와 홍콩에서 구금된 여성 기자는 19명에 이릅니다. 미 상원은 16일 중국 신장지구 위구르 자치구에서 만든 제품 수입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위구르족 강제노동방지법으로 불리는 이 법안은 지난 14일 하원에 이어 상원을 통과했습니다. 법안에는 신장에서 제조되는 상품을 직접 반박해서 증명하지 않으면 강제노동 생산품으로 전제하는 이릉추정의 원칙이 반영됐습니다. 이에 따라 법안이 발효되면 미 관세 국경보호청이 강제노동으로 제조되지 않았다고 확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제품의 수입이 금지됩니다. 이 밖에도 신장에서 소수민족 탄압에 협력하는 개인과 단체에 대해 비자 발급의 금지와 금융제재 등 가능한 모든 제재를 허용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상원을 통과한 법안은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보내진 뒤 대통령이 서명할 예정입니다. 한편 중국 왕원빈 외교부 대변인은 17일 미 상원의 법안 통과와 관련해 미국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중국에 대한 중상모략을 일삼는데 아무런 양심이 없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 같은 행동은 시장경제와 국제경제, 무역규범의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시킬 뿐 아니라 중국의 기관과 기업의 이익에 중대한 손상을 끼친다고 비판했습니다. 세계뉴스 김동현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지난해 6월 20일 이곳의 온도가 섭씨 38도까지 올랐었습니다. 한여름에 몹시 더운 날 기온으로 지중해 지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만 그곳은 러시아의 시베리아 북동쪽 베르호얀스크 마을이었고요. 세계기상기구 WMO가 그날의 기온을 북극과 최고 기온으로 공식 확인을 했습니다. 지난해 여름 지구촌 곳곳이 전에 없던 폭염에 시달렸던 것 기억하실 겁니다. 당시 시베리아 지역도 평년보다 10도 정도 더 높았는데 동토층 관측을 시작한 1885년 이후 최고 기온은 세계기상기구의 극단기상기후기록소에 등재됐습니다. 세계기상기구 사무총장은 북극권의 섭씨 38도는 기후변화에 대한 경종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북극이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지구 평균 온도 변화도 두 배 이상 빠르게 온난화하는 지역 중에 하나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최근에 발표된 미 국립해양대기청의 올해 북극 보고서 카드도 빙하가 얇아지고 갈라지고 북극 바다가 산성화하는 등의 변화는 인간이 초래한 기후변화의 영향이 어떻게 수십 년 사이에 북극을 바꿔놓고 있는지를 보여준다며 기후 위기에 대처하는 특단의 조처를 할 때라고 분석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저는 도성민이고요.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 세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에 이어서 올 한 해를 돌아보는 연말 특집 첫 번째 순서로 올 한 해 주요 국제 뉴스 정리해드립니다.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날씨 정보입니다. 12월 18일 토요일 북한은 서쪽은 오전에도 대부분 지역 구름 많다가 평안 남도, 자강도 지역은 눈 내리고 황해도는 눈 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동쪽은 대체로 막다가 저녁부터 강원도와 장진 그리고 양강도 지역으로 가끔 눈 내립니다. 예상하는 강수량은 5에서 10mm 정도, 눈의 양은 3에서 8cm 정도 예상됩니다. 자, 금요일부터 올 들어 가장 강력한 한파 속에 있는데요. 토요일 아침 기온도 금요일과 비슷합니다. 삼지연은 아침 최저 영하 28도, 희산 영하 25도, 자강도 중강은 영하 22도입니다. 평양이 영하 13도에서 시작하고요. 신의주, 개성, 함흥이 영하 12도, 청진이 영하 11도, 장전 영하 8도, 원산이 영하 7도에서 아침을 시작합니다. 낮에도 삼지연은 영하 13도에 머물겠습니다. 희산 장진 영하 10도, 함흥의 낮 최고가 영하 12도입니다. 청진이 영하 11도, 평양이 영하 2도, 신의주 영하 1도, 개성 0도, 원산 3도, 장전의 낮 최고 4도에 머물겠습니다. 동해상 앞바다는 오전까지 맑겠고 대체로 구름 많고 가끔 비나 눈 내리겠습니다. 서해는 흐리고 종일 가끔 비나 눈 내립니다. 물결은 동해상이 2에서 5m로 오전에 그리고 먼바다 쪽 물결이 높아지겠고요. 서해는 1에서 3m로 먼바다 쪽에 물결이 높고 특히 오후에 먼바다 물결이 더 높겠습니다.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순서입니다. 지금 이 시각 세계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박영서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소식입니까?
네, 미국 정부가 중국의 신장 위구르족 인권 탄압과 연관된 중국 기업 그리고 기관 30여 곳에 제재를 단행했습니다. 오스트리아에서 열리고 있는 이란 핵합의 복원협상이 며칠간 휴지기를 가질 거라고 이란 핵협상 대표가 말했습니다. 터키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또 내리면서 리라화의 가치가 사상 최저치로 또 하락했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첫 소식 보겠습니다. 미국 정부가 중국 기업과 기관들을 제재한 소식부터 볼까요?
네, 미국 정부가 16일 중국 기관들과 기업 수십 곳에 대한 무더기 제재를 단행했습니다. 미국 재무부와 상무부는 이날 중국의 소수민족 인권 탄압에 이용되거나 중국 군과 연계된 기관 그리고 기업 34곳을 제재 명단에 올렸습니다.
네, 중국의 어떤 기관이나 기업들이 이 제재 대상에 올랐을까요?
네, 우선 미국 재무부 제재 명단에는 세계 최대 상업용 드론 제조사인 DJI 그리고 인공지능 개발 기업인 매그비, 클라우드워크 테크놀로지, 다우니 인포메이션 인더스트리, 레온 테크놀로지 컴퍼니, 그리고 네포사 테크놀로지 등 8곳이 올랐습니다.
이름을 들어보니 주로 첨단 기술 관련 업체 같네요.
네, 맞습니다. 슈퍼컴퓨터 제조업체라든지 안면인식 소프트웨어 개발 기업, 또 클라우드 기반 보안 감시 업체, 인공지능 기업 등 첨단 기술 업체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업들이 중국 당국의 인권 탄압과 관련이 있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이들 기업이 안면인식, 인공지능 등 이 첨단 기술을 이용해서 중국 내 소수민족들, 특히 신장 위구르족에 대한 생체 측정학적 감시와 추적을 하고 있어서 제재한다고 발표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미국인들은 이들 기업에 금융 지분을 가질 수 없게 됩니다.
네. 자, 상무부 제재 명단에는 어떤 기관, 어떤 기업들이 올랐습니까?
네, 중국 군사과학원, 군사의학연구원과 그 산하 11개 연구소가 포함됐습니다. 상무부는 이들 기관이 중국군을 위해서 이른바 두뇌조종 무기 등 생명공학 연구에 관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두뇌조종 무기라는 게 있습니까?
네, 상무부는 이날 보도문에서 이 별도의 설명은 하지 않았는데요. 이 용어는 중국 군사의학연구원 원장이 지난 2015년에 중국의 군사신문 기사에 미래 전쟁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한 용어입니다. 즉, 전투 중에 인간의 의식을 방해하고 통제하는 장비를 묘사하면서 사용했는데요. 진하 레이모드 상무부 장관은 이날 성명에서 중국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네, 레이모드 상무장관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네, 레몬드 장관은 중국 정부가 종교나 인종적 소수자들을 억압하는 데 생명공학과 의학을 사용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혁신 기술이 미국의 국가 안보에 위배되는 이런 행위에 전용되도록 허용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상무부 제재 명단에 또 어떤 업체들이 올랐습니까?
네, 상무부는 이들 기관 외에 HMN 인터내셔널, 또 전 파이머린 등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도 미국의 기술을 도용하거나 또는 도용을 시도해서 중국군의 현대화에 도움을 준 걸로 보고 제재 명단에 올렸습니다.
네, 자, 미국 정부의 이런 대규모 제재에 대해서 중국 정부는 어떤 반응입니까?
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7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의 행동이 시장 경제 원칙과 국제 무역 규칙을 훼손하는 거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기관과 기업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조처를 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네,
그 해당 기업들의 반응도 나왔습니까?
네, 클라우드워크 그리고 매그비사가 각각 별도의 성명을 내고 미국 재무부의 이 제재 조처에 반발했는데요. 특히 인공지능 선도업체인 매그비사는 미국의 이번 제재가 자사 운영에는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미국 상원에서 신장 위구르족 인권과 관련한 중요한 법안이 통과됐네요.
네, 상원이 16일 본회의를 열고 위구르족 강제노동 금지 법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습니다. 앞서 하원도 14일에 이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네,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이 어떤 겁니까?
네, 신장에서 제조되는 모든 상품은 강제 노동으로 만들어졌다는 걸 전제로 해서 이 신장산 제품의 수입을 전면 금지하는 걸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이름 추정 원칙에 따라서 달리 입증하지 않으면 이를 사실로 간주하겠다는 건데요. 하원에 이어서 상원까지 통과되면서 이 조 바이든 대통령 서명을 거치면 발효됩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이번에는 이란 핵합의 복원협상 소식입니다. 오스트리아 빈에서 제7차 복원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런데 협상이 또 중단된다는 이야기가 들리네요.
네, 이란 측 대표로 이란 핵합의 복원 협상에 참여하고 있는 알리 바케리 칸이 이란 외무부 차관이 17일 트위터에 공개한 내용인데요. 바케리 칸이 대표는 앞으로 며칠간 휴식 기간을 가질 거라고 말했습니다.
예, 뭐 협상이 재개됐다가 중단됐다가 뭐 이렇게 반복하는 그런 양상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올 4월에 시작된 이란 핵합의 복원협상은 지난 6월 이란 대선 직후에 중단됐다가 5개월 만인 지난달 말에 재개됐는데요. 하지만 일주일 만에 3일 중단됐다가 또 지난 9일에 재개됐었습니다.
네, 그러다가 다시 또 중단을 하는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바케리 칸이 이란 대표는 전날 협상 의장인 엔리케 모라, 유럽연합 대외관계청 사무차장, 그리고 다른 외교관들을 만나서 현재 상황을 검토하고 또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논의했다고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앞으로 며칠간 휴식을 가진 후에 협상을 재개할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그러면 협상은 언제 재개를 하는 겁니까?
바케리 칸이 대표는 구체적인 날짜는 밝히지 않았는데요. 한 서방 외교관은 로이터통신에 12월 27일에 재개될 거라고 전했고요. 또 다른 외교관은 이 성탄절과 새해 사이가 될 거라고 전했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협상에 대한 평가가 어떤지 보겠습니다. 먼저 이란 측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네, 바케리 칸이 대표는 트위터에 일단 우리는 이번 주에 좋은 진전을 이뤘다 이렇게 적었는데요. 하지만 미국과 이 유럽 서방국 사이에서는 부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지 들어볼까요?
네, 핵합의 복원 협상에 참여하고 있는 영국과 프랑스, 독일 이 서방 3개국이 지난 13일 성명을 내고 이란과 이 실질적인 협상을 할 수 없는 상태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3국은 이제는 시간이 없다면서 이란 핵 프로그램은 계속 빠르게 진전하고 있는데 회담에 진전이 없다면 핵합의는 빈 껍데기만 남을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네, 미국 정부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이번 주에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인도네시아 방문 중에 지금의 시점에서 최선은 외교적인 노력이지만 협상이 실패하면 대안을 준비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도 최근에 다른 선택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네. 자, 미국 정부는 지금 이 핵 합의를 돌려놓기 위해서 간접적인 형식으로 참여를 하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미국은 지난 2018년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 이란 핵 합의에서 전격 탈퇴했고요. 이란에 대한 경제 지지를 복원하고 이에 맞서서 이란은 지금 점진적으로 이란 핵 합의 이행 상황을 축소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이란이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감시 활동을 일부 허용하기로 했다고요?
네, 이란과 IAEA가 15일에 이 카라즈 단지에 있는 감시 카메라를 다시 설치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란 원자력청 건물이 있는 이 카라즈 단지는 IAEA의 사찰 대상인데요. 하지만 지난 6월에 의문의 공격으로 IAEA가 설치한 이 감시 카메라가 고장난 후에 이란은 IAEA의 접근을 허용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감시 카메라를 설치한다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당시에 고장난 카메라는 넉 대 중에 한 대였는데요. 이란이 이 고장난 감시 카메라 교체에 합의했습니다. IAEA는 성명에서 앞으로 며칠 안에 감시 카메라가 설치될 거라면서 이번 조처로 카라즈 단지에 있는 정보를 계속해서 획득할 수 있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터키입니다. 터키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또 내렸다고요?
네, 터키 중앙은행이 16일 통화정책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15%에서 14%로 1%포인트 또 내렸습니다. 덩달아서 터키 리라 가치도 다시 하락하면서 사상 최저 수치를 경신했습니다.
네, 자, 지금 리라화의 가치가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네, 1달러당 15.5리라 정도입니다. 리라화 가치는 이 터키 중앙은행이 다시 기준금리를 내릴 거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이 발표 몇 시간 전부터 이미 1달러당 15달러를 넘어섰는데요. 이날 오후에는 1달러당 15.5리라까지 가치가 하락했습니다.
예. 자, 터키는 지금 몇 달째 계속 기준금리를 내리고 있는 상태죠?
네, 맞습니다. 터키 중앙은행은 지난 9월부터 넉 달째 기준금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9월 당시 기준금리가 19%였는데요. 터키 중앙은행이 이를 18%로 내렸고요. 10월에는 16%로 2%포인트 내렸습니다. 그리고 지난달에 다시 15%로 1%포인트 또 내렸습니다.
네. 자, 터키가 이렇게 기준금리를 자주 내리고 있는 이유는 뭔가요?
네,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대통령은 금리는 모든 악의 근원이라는 이런 경제관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고금리가 고물가를 유발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앞서 에르도안 대통령은 이 금리 인하 요구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중앙은행 총재 여러 명을 경질하기도 했습니다.
네, 근데 일반적인 경제 이론과는 이거 다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리면 시중에 통화량이 증가해서 물가는 오르고요. 외화 대비 이 자국의 통화 가치는 하락하게 됩니다. 하지만 에르도안 대통령은 리라화의 가치가 하락하면 이 해외시장에서 터키산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지고 궁극적으로는 이 통화 안정 그리고 인플레이션도 낮출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터키 물가는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오르고 있습니다. 현재 터키의 공식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1%를 넘어섰는데요. 이 터키의 물가 상승률이 20%를 넘어선 건 3년 만에 처음입니다.
예. 자, 한 나라의 통화 가치라는 게요. 국제 경제하고도 바로 관계가 있는 거죠?
네, 물론입니다. 특히 주요 화폐 경우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데요. 예를 들어서 한국 같은 경우 이 터키와 20억 달러 규모의 통화 스와프 협정을 체결하고 있는데 리라화 가치가 계속 폭락하면서 실익이 없고 오히려 손실까지 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 통화 스와프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개념인가요?
네, 통화 스와프는 유사할 시에 자국의 화폐를 맡기고 미리 약정한 환율에 따라서 상대국의 통화를 빌려오는 국가간 거래입니다. 여러 나라가 이런 통화 스와프 협정을 체결하고 있는데요. 한국은 코로나 비상시국을 맞아서 지난해 3월에 미국과도 통화 스와프 협정을 체결했었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이 통화 스와프 협정은 이달 말 종료됩니다.
예, 그러면 한국하고 터키의 그 통화 스와프 계약은 언제 끝납니까?
계약 기간이 3년인데요. 지난 8월에 계약했으니까 2024년 8월로 만료됩니다. 하지만 리라화 가치가 계속 폭락하면서 이 터키의 통화 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영서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 전해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순서입니다. 김현숙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소식입니까?
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가 존슨앤존슨의 코로나 백신보다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 접종을 우선 선택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또 의료계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정부의 코로나 백신 접종 의무화 조처를 다시 시행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는데요. 코로나 백신 관련 소식 정리해드립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역점 추진 중인 이 사회복지 예산안이 민주당 내 갈등으로 연내 처리가 불투명해졌습니다. 미 식품의약국 FDA가 이 낙태약에 대한 규제를 완화했는데요. 관련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입니다. 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과 관련해서 보건당국이 새 권고사항을 내놨군요.
예,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코로나 백신으로 존슨앤존슨 백신보다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에 맞을 걸 권고했습니다. CDC의 외부 자문기관인 예방접종자문위원회가 16일 이 같은 내용을 만장일치로 결정했고요. CDC가 곧바로 자문위원회의 결정을 수용해 권고 방침을 내놨습니다.
네, 자 CDC가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된 이유가 있겠죠?
네, 존슨앤존슨 백신을 접종했을 때 드물게 발생하는 부작용 때문입니다. 이 존슨앤존슨 백신은 자회사인 얀센에서 제조해서 얀센 백신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자, 이 얀센 백신을 맞았을 경우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이 부작용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CDC는 예상했던 것보다 이 혈전증 부작용이 많이 나타났고 특히 50세 이하 여성들의 부작용 비율이 가장 높았다고 설명했는데요. CDC는 이때까지 얀센 백신을 맞은 사람들 가운데 혈전증 부작용을 본 사례는 50건이 넘는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얀센 백신의 이런 부작용 문제는 앞서서도 제기된 적이 있었죠?
예, 처음 개발 당시 얀센 백신은 화이자, 모더나 백신과 달리 한 번만 맞아도 된다는 이유로 큰 기대를 모았습니다. 하지만 혈전증 부작용 사례가 발생하면서 보건당국은 지난 4월 얀센 백신 접종을 일시 중단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보건당국이 이 세 가지 백신을 다 승인한 상황에서 특정 백신을 우선 고려 대상으로 삼으라고 권고하는 거, 이거 이례적인 일이네요.
맞습니다. 하지만 이번 권고가 얀센 백신의 접종을 아예 중단하라는 의미는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이 미국의 백신 접종 현황을 보면 이 얀센 백신 접종률은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보다 현저히 낮은데요. CDC 집계에 따르면 미국에서 백신 접종을 끝낸 2억 명 가운데 얀센 백신을 맞은 사람은 약 1,600만 명에 불과합니다. 이 존슨앤존슨 측은 CDC의 결정에 성명을 내고 백신 접종자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두고 있다며 다음 단계를 위해 CDC와 협력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연방법원에서는 정부의 코로나 백신 접종 의무화와 관련해서 새로운 판결이 나왔네요.
네, 의료계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정부의 코로나 백신 접종 의무화 조처가 일부 주에서 되살아나게 됐습니다. 당초 이 조처는 연방법원에서 가로막혀 전국적으로 시행이 금지될 상황이었는데요. 26개 주에서 이 정부의 백신 의무화 조처가 여전히 유효하다는 항소법원의 판결이 나온 겁니다.
네, 이 연방정부의 조처라면 50개 주 모두에 해당되는 내용일 텐데, 왜 일부 주에서만 부활을 하는 겁니까?
네, 해당 조치와 관련해 두 건의 소송이 별도로 진행됐기 때문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9월 정부의 의료보험 제도인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모든 의료시설 종사자는 반드시 코로나 백신을 맞도록 했습니다. 이 백신 접종을 거부하는 의료시설은 정부 지원금을 받지 못하게 될 거라고 경고했는데요. 자, 여기에 해당하는 의료계 종사자는 200만 명 이상으로 이 백신 접종 마감 시한은 지난 6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처에 대한 소송이 제기된 거네요.
그렇습니다. 루이지애나, 엘라베마, 애리조나 등 14개 주가 의료계 종사자에 대한 백신 의무화는 위헌이라며 해당 조처를 중단해 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지난달 30일 루이지애나주 연방법원은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가 의료 종사자에 대한 백신 접종 의무화를 지시할 권한은 없다며 바이든 행정부의 명령을 정지시켰는데요. 소송을 제기한 14개 주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시행 정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예, 여기에 정부가 항소를 했나 보군요.
맞습니다. 이 바이든 행정부는 루이지애나주를 관할하는 뉴얼리언스 소재 제5 항소법원에 항소를 했는데요. 15일 항소법원은 하급법원의 의무화 중단 결정은 소송을 제기한 14개 주에만 적용된다며 전국적으로 중단 결정을 내릴 권한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예. 제5 항소법원의 판결대로라면 14개 주를 제외한 모든 주에서 의무화 조처가 되살아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런데 다른 소송 때문에 시행이 재개되는 주가 줄어든 겁니다. 앞서 미주리주와 네브래스카, 아칸소 등 10개 주도 연방정부 조처에 대해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고요. 이에 세인트루이스 소재 연방법원은 지난달 29일 정부가 코로나 백신을 강제할 권한이 없다며 해당 주 내에서 백신 의무화 조처를 중단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제5 항소법원의 결정에 따라 14개 주, 그리고 미주리주 법원의 결정에 따라 10개 주, 이렇게 총 24개 주에서만 백신 의무화 명령이 정지되는 거고요. 26개 주에선 정부의 명령이 여전히 효력을 갖게 된 겁니다.
네. 앞서 정부의 이런 백신 의무화 조처가 법원에서 가로막히는 경우가 여러 번 있었죠.
맞습니다. 뭐 의료계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백신 의무 접종뿐 아니라 100인 이상의 민간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백신 접종 의무화도 법원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텍사스 등 일부 주정부와 기업들은 정부의 백신 접종 의무화 조처는 연방 정부의 권력 남용이라며 소송을 제기했고요. 지난달 제5 연방 항소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법원의 추가 조치가 있을 때까지 기업 대상 접종 의무화 명령을 잠정적으로 정지시킨다고 밝혔는데요. 대신 의무화 조처에 대한 최종 결정은 이 대법원에서 나올 전망입니다.
네. 자, 그리고 미군 안에서도 이 백신 의무화 접종과 관련한 조처들이 나오기 시작했더군요.
예, 미 해군이 코로나 백신 접종을 거부하는 군인들에 대해 지휘관이 전역 조치를 할수 있도록 하는 방침을 15일 발표했습니다. 존 노엘 해군 인사 담당 중장은 해군 병력의 백신 완전 접종을 달성하기 위해 해군대원은 백신을 맞아야 한다며 백신을 거부하면 최대한 빨리 전역 조치가 이루어질 거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러면서 만약 이 백신 거부 입장을 바꾸게 된다면 기한 내 백신 접종을 마치지 못했더라도 해군에 남을 수 있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예. 자, 해군 장병들이 백신 접종을 마쳐야 됐던 그 마감 시한이 언제였습니까?
예, 지난달 28일이었습니다. 한편 백신 마감 시한이 지난달 2일로 덧발랐던 공군에서는 이미 몇몇 군인이 군복을 벗게 됐는데요. 공군은 지난 13일 코로나 백신 접종을 거부한 병사 27명에 대해 전역 조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미 연방의회가 인적 인프라 법안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요?
예, 조 바이든 대통령이 역점을 두고 추진한 인적 인프라 법안의 연내 처리가 불투명해졌습니다. 인적 인프라 법안의 정식 명칭은 더 나은 재건 계획으로 사회복지 예산안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자, 지난달 22일 하원에서는 이 법안이 통과했지만 상원에서는 아직도 계류 중입니다. 이 바이든 대통령도 16일 성명을 내고 오늘 25일 크리스마스 연휴 이전에 법안을 처리하는 건 불가능해 보인다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최대한 빨리 법안 이 상정될 수 있도록 당 지도부와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현재 상원의 의석수를 보면요. 민주공화 의석이 50대 50으로 동석이고, 하지만 민주당 소속의 부통령이 결정권을 행사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건가요?
예, 민주당 내 일부 중도파 의원들이 법안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조 맨친 상원 의원인데요. 맨친 의원은 인적 인프라 법안이 처음 제안됐을 때부터 3조 5천억 달러 규모가 너무 크다고 반대해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국 예산 규모가 크게 줄었지 않습니까?
예, 민주당 지도부가 중도파를 설득하기 위해 여러 차례 회담을 연 끝에 예산 규모가 절반 수준인 1조 7,500억 달러로 줄었습니다. 자, 규모가 축소된 만큼 법안의 세부 내용도 조정이 됐는데요. 하지만 맨친 의원이 새로운 요건을 제시하며 협상이 또다시 교착 상태에 빠진 겁니다.
네. 인적 인프라 법안이 어떤 내용인지가 더 궁금해집니다.
예, 사회 안정망 강화를 위해서 교육, 노인 복지, 의료 분야를 비롯해 친환경 에너지 산업 등에 예산을 투입하는 내용인데요. 자, 맨친 의원은 이 가운데 자녀 세액 공제 항목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네, 자녀 세액 공제 어떤 내용입니까?
예, 코로나 경기 부양책 일환으로 지난 3월 의회를 통과한 1조 9천억 달러 규모의 미국 구조 계획에 따라서 이 부양자녀 세액 공제가 확대됐는데요. 자, 지난 7월부터 국민들은 양육비 세액 공제를 현금으로 받기 시작했습니다. 자, 하지만 이 프로그램이 지난 15일로 종료가 됐는데요. 인적 인프라 법안은 이를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 맨친 의원이 지금 이 프로그램에 반대를 하는
예.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 맨친 의원은 자녀 세액 공제는 안 그래도 심각한 미국의 인플레이션 상황을 악화할 수 있고 또 앞으로 정부 예산에 큰 부담을 지울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AP통신과 워싱턴 포스트 등 언론은 맨친 의원은 미국에서 가장 소득이 낮은 웨스트버지니아주 출신으로 주민들의 상당수가 이 정부의 세액 공제 혜택을 받는 만큼 지역구 내에서 비판을 받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자, 의석이 양분된 상황에서 당내 분열도 있고,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은 법안 처리가 쉽지 않은 상황이네요.
맞습니다. 뭐 인적 인프라 법안뿐 아니라 국가부채 상향 법안도 지난 15일 가까스로 통과되면서 국가 부도 사태를 겨우 막았습니다. 이 상원에서 부채 한도 상향 법안이 통과하려면 찬성 60표가 필요한데요. 하지만 공화당과 민주당 의석이 양분된 상황에서 공화당 의원들이 모두 정부 부채 한도를 올리는 데 반대하다 보니 기한 내 법안 통과는 불투명한 상황이었는데요. 따라서 양당 지도부는 절차 법안이라는 이례적인 과정을 만들어서 단순 과반으로 법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네. 자, 상원의 이런 상황이 앞으로의 입법 활동에는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요?
예, 전문가들은 의회의 이런 교착 상황은 내년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버지니아 대학 정치센터의 레리 사바토 소장은 VOA에 이 상원에서 대부분의 법안은 최소한 60표 이상의 찬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활발한 입법은 기대할 수 없을 거라고 밝혔는데요. 따라서 민주당은 단순 과반으로 가능한 연방판사 인준에 집중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사베토 소장은 또 만약 내년 중간 선거에서 공화당이 하원을 장악하게 된다면 상원의 입법 활동은 더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미국에서 낙태약을 구매할 때 적용되는 규정이 좀 달라진다고요?
예, 여성들이 임신 초기에 낙태할 때 사용하는 경구용 낙태약을 좀더 쉽게 구할 수 있도록 미식품의약국 FDA가 16일 관련 규정을 완화했습니다.
예. 자, 규정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뀌는 겁니까?
예, 낙태에 사용되는 약물은 미페프리스톤이라는 알약인데요. 임신 10주 이전의 낙태나 유산을 하게 된 여성에게 처방되고 있습니다. 원래 이 약은 여성이 직접 병원에서 수령해야 하는데요. 하지만 FDA는 여성들이 의사와 원격 진료 후 미페프리스톤을 우편으로 수령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네, 병원 가서 직접 받다가 우편으로 받을 수 있게 됐다는 건데 이유가 있습니까?
FDA는 과학적 검토를 거쳐서 약에 대한 접근을 넓히기 위한 조처라고 설명했습니다. 미페프리스톤은 지난 2000년 FDA 승인을 받은 후 엄격하게 관리돼 왔는데요. 하지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으로 올해 초 일시적으로 이 약의 우편 수령을 허용했었고요. 이번에 FDA가 이를 영구적인 조처로 전환한 겁니다.
예. 자, 그런데 지금 미국에서는 낙태를 둘러싸고 찬성과 반대 논란이 뜨겁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최근 미 연방 대법원이 미시시피주의 낙태법을 두고 이 구두 변론을 시작하면서 낙태권 논리를 둘러싼 논란이 재점화된 상황입니다. 자, 만약 보수 성향으로 기울어진 대법원이 임신 15주 이후의 낙태를 대부분 금지하는 미시시피주의 낙태법을 지지한다면 미국에서 사실상 낙태를 합법화한 판례인 이로대 웨이드 판결이 뒤집힐 수도 있습니다.
네. 자, FDA 이번 결정에 대해서 반응은 어떻습니까?
예, 이 낙태를 여성의 권리라고 주장하는 인권단체, 미국 시민자유연맹은 FDA가 의학적으로 불필요한 모든 규제를 폐지하지 않아서 실망스러운 면은 있지만, FDA 결정은 수많은 낙태와 유산 위험에 처한 환자들에게 큰 안도감을 주게 될 것이라고 환영했습니다. 반면, 샬럿 로즈 연구소 등 낙태 반대 단체들은 성명을 내고, FDA 결정은 합병증에 관한 자료를 무시하고 여성을 위험에 빠뜨렸다고 비판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현숙 기자였습니다. 2021년 한 해가 저물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분야별로 올한 해를 돌아보는 연말 특집을 준비했는데요. 오늘은 그첫 시간으로 2021년 올한해 주요 국제 뉴스를 정리해봤습니다. 박영서 기자입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코로나와의 전쟁.
2019년 12월 중국 후베이성 우한에서 처음 보고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은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전 지구촌의 가장 큰 도전 과제였습니다. 지난해 세계 유수의 제약사들이 백신 개발에 성공하고 공격적인 보급이 이루어지면서 국제사회는 어느 정도 안도의 한숨을 쉬기 시작했고 올 초부터는 경제 사회 활동도 다시 활발해지기 시작했는데요.
Today we are announcing B11529 as a variant of concern named Omicron. The new mutation was found in South.
하지만 한 해 끝 무렵인 11월 기존의 델타 변이 바이러스보다 전염성이 훨씬 강한 것으로 알려진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등장하면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늪에서 간신히 빠져나오던 지구촌은 또다시 긴장하고 있습니다. 코로나의 악몽을 경험했던 각국 정부는 서둘러 국경문을 다시 걸어 잠그고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등의 규제 조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사태가 부유국들의 백신 이기주의에서 비롯됐다는 지적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즉, 잘 사는 나라들은 충분한 물량을 확보해서 자국민에게 추가 접종까지 하고 있는 반면에 아프리카 등 가난한 나라들은 백신 접종이 뒤처지다 보니 이런 변이 바이러스가 계속해서 생기는 걸 막을 수 없다는 지적입니다.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 지도자들은 G7 정상회의, 백신 정상회의 등 각종 국제회의를 통해서 바이러스 팬데믹은 전 지구촌이 함께 풀어가야 할 도전 과제라는 인식을 함께하고 백신 보급을 촉진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변이종이 계속 출현하면서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창당 100년을 맞은 중국 공산당과 시진핑 권력 공고화.
올해 중국에서 가장 큰 뉴스 가운데 하나는 중국 공산당이 창당 100년을 맞은 겁니다. 사실상 공산당 일당 통치 국가인 중국은 지난 7월 1일 대대적인 기념 행사와 축하 공연을 거행하면서 100주년을 자축했습니다. 100년 전 불과 50여 명으로 출발한 중국 공산당은 구소련이 붕괴된 후 지금은 전 세계의 공산당을 대표하는 거대한 공산당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2021년 기준으로 중국 공산당에 가입한 당원은 9,500만 명이 넘습니다. 이는 북한 전체 인구의 거의 4배, 남한 인구의 거의 2배에 달하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올해 중국에서는 시진핑 공산당 총서기 겸 국가 주석의 권력 집중 현상이 뚜렷하게 드러났습니다. 특히 지난 11월 중국 공산당은 19기 중앙위원회 6차 전체 회의에서 역사 결의를 채택했는데요. 중국 공산당 100년 역사에서 역사 결의가 채택된 건 이번을 포함해서 세 번밖에 없습니다. 중국 공산당을 창당한 마오쩌둥, 중국의 개혁개방 정책을 이끈 덩샤오핑, 그리고 시진핑 주석으로 이능고 시 주석이 3대 지도자 반열에 올랐음을 공표하는 건데요. 이로써 중국은 앞으로 시 주석의 1인 지배체제가 더 견고해지면서 내부 통제 강도는 물론이고 국제사회와의 갈등이 더 심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The Biden administration will not send any diplomatic or official representation to the Beijing 2022 Winter Olympics.
미국을 비롯한 일부 서방 국가들과 중국은 베이징 동계올림픽의 외교적 보이콧 문제를 둘러싸고 지금 새로운 갈등 국면에 진입해 있습니다.
아시아로 붙은 미얀마의 봄.
Another setback in Myanmar for democracy with another military coup. On February 1st, the military took control of the
South East Asian country. 2월 1일 미얀마 군부가 쿠데타를 통해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권력을 장악했습니다. 미나웅 훌라인 최고 사령관을 중심으로 한 군부는 지난해 실시된 총선이 부정선거였다고 주장하면서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군부는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미얀마의 실질적 지도자인 아웅산 수치 국가 고문과 윈민 대통령 등 정부 고위 인사들 그리고 집권당인 민주주의 민족동맹 주요 인사들을 가택연금했습니다. 그리고 아웅산 수치 국가 고문에게는 반란 선동과 코로나 방역 조처 위반 등 10여 개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는데요. 이 모든 게 다 유죄로 인정되면 이미 70대 고령인 수치 고문은 100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30여 년 전 내윈 정권의 철권 통치에 맞서 봉기했던 미얀마 국민들은 이번에도 군부 쿠데타에 맞서서 일어섰는데요.
Large protests took place in cities like Yangon, Nay Pyi Taw, and Mandalay in the wake of last.
하지만 군부는 무장 경찰과 군인들을 투입해 유혈 진압하고 이미 구금, 고문, 살인 등의 인권 탄압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미얀마 인권단체인 정치범 지원협회에 따르면 군부 쿠데타 이후 지금까지 1,300여 명의 목숨을 잃었고 1만 명 이상 구금됐습니다. 하지만 미얀마 군부는 국제사회의 비판과 제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있는데요. 오랜 군부 독재를 끝내고 2015년 민간 정부를 출범시키면서 개화를 꿈꿨던 미얀마의 민주주의는 지금 다시 커다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보조되는 러시아의 위협 속 독일 중도좌파 정부 출범.
So is the message I want the world to hear today. America is back. Diplomacy is back.
미국에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물러나고 외교와 동맹 강화를 기치로 삼은 조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유럽연합 EU와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를 중심으로 유럽 국가들은 미국과의 관계 재정비에 나섰습니다.
US officials say they are monitoring a buildup of Russian military forces near the border with Ukraine.
이런 가운데 봄부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국경 일대에 대규모 병력을 집결시키면서 유럽의 안보는 큰 도전을 맞았습니다. 2014년 이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크림반도를 무력으로 강제 병합한 걸 목도한 국제사회에서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는데요.
I made it absolutely clear to President Putin, it's the last thing I'll say, that if he moves on Ukraine, the economic consequences for his economy are going to be devastated.
미국과 나토는 연일 러시아를 향해서 어떠한 군사적 도발이든 심각하고 전례 없는 결과를 맞게 될 거라고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 준비서를 일축하면서 도리어 나토가 구소련권 국가들을 회원국으로 받아들이는 이른바 동진 전략으로 러시아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Social Democrat Olaf Scholz was sworn in as German Chancellor on Wednesday. It ended Angela Merkel's 16-year.
이런 가운데 독일에서는 올해 16년 만에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중도 우파 성향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 정부가 물러나고 중도 좌파 3인당의 올라프 숄츠 총리가 주도하는 3당 체제의 연립 정부가 지난 8일에 공식 출범했습니다. 영국이 EU에서 탈퇴하고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프랑스가 국내 문제로 주춤하는 사이에 메르켈 총리가 진두지휘하는 독일은 EU의 구심점 역할을 충실히 해왔는데요. 하지만 이제 독일의 새 연립정부가 출범하면서 유럽의 향후 구도가 어떻게 전개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동 강대강 정부 등장과 꼬이는 이란 핵 합의.
중동에서 가장 적대적인 두 나라 이란과 이스라엘은 공교롭게도 올해 모두 정권을 교체했습니다. 이스라엘은 2년 동안 무려 4번이나 총선을 치른 끝에 지난 6월 13일 나프탈리 베네트 총리가 이끄는 연립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바로 닷새 후인 6월 18일 이란에서는 대통령 선거를 통해 에브라임 라이시 대통령이 선출됐습니다. 베네트 이스라엘 총리는 이란과의 관계는 물론이고 팔레스타인 문제에서도 초강경파인 극우 정치인이고 라이시 이란 대통령도 이스라엘에 대한 적개심을 공공연히 드러내온 초강경 이슬람 근본주의자로서 미국의 제재 대상이기도 한데요. 두 강성 정치인의 등장에 양국의 대립과 중동의 불안정이 더 심화할 거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올해 국제사회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출범에 힘입어서 사장 위기에 처했던 이란 핵 합의를 복원하기 위한 노력이 전개됐습니다.
We know there will be difficult discussions ahead, but again, this is a healthy step forward. It is a welcome step. It is a constructive step.
2015년 국제사회가 도출해낸 이란 핵 합의를 유지하는 게 중동, 더 나아가 국제 평화와 안정에 도움이 된다는 취지였는데요. 하지만 이란 대선 직후에 협상은 중단됐고 오랜 소강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달 초에 협상은 재개됐는데요. 하지만 이란과 서방의 입장차만 확인하는 등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은 지난 8월 말로 아프가니스탄에 주둔하고 있던 병력을 전면 철수하면서 미국 역사상 가장 길었던 전쟁을 종료했습니다. 하지만 철군 과정에서 드러난 대혼란과 탈레반의 재집권에 따른 우려는 여전히 국제사회의 큰 숙제로 남아있습니다.
지금까지 2021년 올 한해 주요 국제뉴스를 짚어봤습니다. 박영수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오늘은 영어의 가장 기본적인 시제인 단순 현재 시제와 인칭 사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문장 들어보시죠.
I wake up at 7 every day.
나는 매일 7시에 일어납니다. 나는 매일 7시에 일어난다면서 반복되는 규칙적인 행동을 말하고 있습니다. 단순 현재 시제는 반복이나 일상적인 행동을 나타낼 때, 현재 상태나 상황을 나타낼 때, 사실적 진술 또는 일반적인 것을 말할 때, 가까운 장래에 계획된 사건에 대해 얘기할 때 사용합니다.
I wake up at 7 every day.
이번에는 인칭에 따라 형태가 바뀌는 경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인칭 예문 들어보시죠.
I wake up at 7 every day.
나는 매일 7시에 일어납니다. 2인칭 예문 들어보시죠.
You wake up at 7 every day.
당신은 매일 7시에 일어납니다. 3인칭 예문 들어보시죠.
John wakes up at 7 every day.
존은 매일 7시에 일어납니다.
Jane wakes up at 7 every day.
제이는 매일 7시에 일어납니다. 단순 현재 시제에서는 주어가 1인칭 I, 2인칭 U일 때 동사의 기본형 wake, W-A-K-E, wake를 씁니다. 하지만 주어가 3인칭 단수, John이나 Jane일 때는 동사에 S를 붙여야 합니다. Wakes, W-A-K-E-S.
Jane wakes up at 7 every day.
이번에는 부정문이나 의문문 형태도 살펴보겠습니다.
What time do you wake up?
My cat wakes me up at 6 o'clock, and I do not like that.
What time do you wake up?
몇 시에 일어나십니까?
My cat wakes me up at 6 o'clock, and I do not like that.
내 고양이가 6시에 나를 깨워요. 나는 정말 싫습니다.
Did you notice both questions and negatives need the auxiliary verb do?
의문문과 부정문 모두 조동사 do를 필요로 한다는 것 알아채셨나요? 언제 일어나세요? What time do you wake up? do가 쓰였죠, 조동사. I do not like that. 나는 그게 싫습니다. 조동사 do와 함께 not을 썼습니다. 인칭에 따라서 do가 does로 바뀔 수 있겠죠. 1인칭일 때 I do not like that. 나는 그거 싫어요. 2인칭일 때 you do not like that. 당신은 그거 싫어한다. 3인칭일 때 he does not like that. do가 does로 바뀌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싫어합니다. 문장 한 번 더 들어보시죠.
What time do you wake up?
My cat wakes me up at 6 o'clock, and I do not like that.
에브리데이 잉글리시, VOA 매일 영어, 오늘은 영어의 가장 기본적인 시제인 단순 현재 시제와 인칭 사용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와 뉴스 투데이 3부가 이어집니다. 진행의 도성민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